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약에 만나가지고 왜 당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부쩍 많아진 이유 또 부쩍 더 많이 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실망을 한다 이거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럴 거면 뭐하러 믿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자기들 보고는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뭔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세하고 살아가니까 교만해 보이고 또 가식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냥 마음을 열고 얘기 나눠보면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해요. 성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관심도 굉장히 많고 또 더 알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좀 알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는 그게 뭐 목사들이 됐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됐던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크리스천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제 좀 쓰이게 됩니다.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개독교, 개독교인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신문지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 교회 나갑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딱 그때부터 마음을 탁 닫고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지만 저는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조금 관심을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나 성경이 문제라기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 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하십시오. 맞는 말이죠. 사람은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둬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은 포기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만나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아니라 향기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있으면 뭔가 향기가 나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만 열면은 성경 말씀, 교회 이야기, 설교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이것만 한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말씀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하긴 해야 되죠.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경우에는 끼리끼리 비슷한 업종, 비슷한 취미, 비슷한 동호 모임, 또 비슷한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다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요 다 섞여져 있죠. 그러니 갈등과 오해와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셀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셀 리더만 아니면은 말도 섞지 않을 사회에 있었으면은 얼굴도 안 볼 사람들이 셀 원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스몰 그룹에 말하자면 구역에 구역원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때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그 갈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듬어지게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진 것을 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같으면은 만나지도 않은 사람, 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그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신비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우리 교회 좀 큰 교회 만들어서 좀 자랑해야 되니까? 물론 이런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나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더욱 상처받고 분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다음 10절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의 계획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결혼식 가면 제일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례할 때 많이 쓰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32절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될지라, 한 육체가 될지라. 결혼에 대해서, 커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결혼에 대한 또 부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비유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입니다. 누가 신랑입니까?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마지막 때에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맞이하러 오시는 것은 바로 신부라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를 맞이하러 오신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쭈글쭈글한 것도 없고 아주 어글리하고 추악스러운 것도 없이 아름답고 정말 예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뭐를 준비시킨다고요? 교회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준비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맞이하러 오시겠다는 거죠. 그렇기에 교회는 감추어진 그런 비밀입니다.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무슨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게 절대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신부를 아름답게 준비시켜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준비시켜지는 그 신부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지금 계속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준비시켜 나가시는 그 신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이미 되어진 일이고 우리는 새 피조물로 이미 되어진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거지를 데려다가 불쌍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할 뿐 아니라 그냥 아예 입양시켜버립니다. 나의 아들로 딸로 왕이 그렇게 삼는 거죠. 순식간에 거지에서 왕자로 혹은 공주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습관은 거지의 것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 또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꾸 음식 같은 거 보면은 막 개걸스럽게 막 먹고 써야 되는 뭐 포크나 나이프를 쓰지 않고 막 손으로 그냥 왜? 음식이 생기면 빨리 집어넣어야지 하나라도 뺏기지 않고 먹어야지 되거든요. 주머니에 쑤셔놓고 왜요? 지금은 먹지만 다음 끼를 먹을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막 쑤셔놓는 거죠. 이런 거지 근성, 이 의식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되어진 실체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자아상이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그런 자아상으로 혹은 아이덴티티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뜻입니다. 왜요? 그 앞에 18절 19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닙니까?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이걸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고요.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자꾸 거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우리도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기준, 그 잣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너도 판단받고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래서 용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기준과 잣대로 너도 동일하게 판단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 못 받죠. 우리가 어떤 이유와 잣대를 들이대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같은 이유와 잣대가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화목을 이루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인가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나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재판장이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변상해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나 아니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벌을, 형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면제해주는 겁니다. 고소를 취하하는 것, 잘못한 모든 증거와 자료와 고소에 합당한 모든 자료들을 영구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전치 6주가 나왔다고 한번 봅시다. 고소할 수 있지만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 볼 때마다 저 깡패놈 저거 나를 때린 놈, 저 인간 말종, 나 때려놓고는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저 아주 형편없는 놈. 그러면서 병원 진단서 손에 꼭 쥐고 있으면은 그건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죠. 모든 잘못한 증거와 자료와 고소에 합당한 모든 자료들을 영구 폐기하는 겁니다. 용서와 신뢰는 다르죠. 용서와 신뢰는 다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부를 사기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랬다면은 그 사람 볼 때마다 지금 만불짜리 지나가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 회개로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와 신뢰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뢰가 한번 깨워지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즉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을 별개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빚진 것,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나에게 상처 준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런 렌즈로만 계속 바라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보실 때마다 예전에 나의 모습, 예전에 내가 행한 그 일들을 자꾸 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나도 은연중에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자꾸 과거의 그 모습과 행한 일들 그걸 자꾸 상기시키고 그걸로 그 사람을, 내 자신을 대하게 된다면 그 기준과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깔린다는 겁니다. 나는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눈물을 쏟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뭔가 손에 붙잡고 있을 거야. 내가 틈만 보이면, 내가 한번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그거 다시 내밀면서 봐. 과거에 네가 했던 일들을 봐. 분명히 그러실 거야. 죄책감과 수치스러움에 움츠러드는 것. 그게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도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뜻입니다. 내 자신과도 화목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기 좋으라고 안심하라고 격려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 잊어버린다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로 옮기셨대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북과 남이라고 하지 않고 동과 서라고 했는가? 근데 북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북극점을 지나면 어디로 가게 되죠?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남쪽으로 쭉 가다가 또 계속 지나면 남극을 지나면 어느 순간 또 북쪽을 향하게 되죠. 근데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도 동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 대가와 형벌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죄의 증거들과 근거들을 쌓아놓고 고소하려고 벼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 이것은 죄를 심각하게 보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로 화목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좀 제대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용서함의 풍성함과 실제적인 능력을 좀 받아 누리자. 또 받아 누렸으면 그것을 또 나누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죄가 제일 많은 도시들, 곳들 어딥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 얘기가 뭐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뭐 헐리우드, 뉴올리언스, 라스베가스, 뉴욕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도시들은 교회들이나 크리스천들도 많이 정죄하는 곳입니다. 만문을 섬기는 곳, 동성애가 창궐하는 곳, 도박과 마약이 판치는 곳, 음란한 것들을 막 찍어대고 막 만들어대는 곳, 뭐 이유들은 많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10년간 가장 미국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 곳들이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다 그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딱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치,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이 잠깐 바꿔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그 도시들의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만약에라도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교회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은 혹시 아니겠는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해봤죠.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죄가 있지만 모른 척해 둡시다. 덮어 둡시다. 그거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일일이 따지지 맙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혹 정죄하기에 바쁘고 판단하기에 바빠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죄는, 그들의 모습은 용서받기에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죄가 크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근데 바꿔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뭐 용서받기에 합당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다 깨달아가지고 용서받았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다 자격이 없었어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그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죄를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니까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이상현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불을 한번 좀 꺼주시고요. 영상을 함께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제 보신 그 영상처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목이 왜 갈라지세? 예. 대구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분이 참 귀한 게 하나님 마음을 본인이 깨달았고 경험했고 그 마음이 오니까 쟤네들한테도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일 텐데 그거 좀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눠줬을 뿐인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 뭔가 하나님 만나려면 뭔가 도움 받으려면 일단 교회 나와. 교회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면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교회 오면은 눈치 주죠. 저런 애가 왜 머리가 저런데, 옷이 저런데, 왜 말투가 저런데, 왜 저런 지레 아이가 여기 와서 우리 아이 물들면 어떡하지?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와 화목으로 이끄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고 그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대요. 부탁하셨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혹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신다고 느끼진 않습니까? 아, 좀 잘못하면 저 나쁜 것들은 저 버러지 같은 것들은 싹 쓸어버려야 돼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가지고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의 무게를 내려놓고 죄책감과 수치스러운 사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미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목하게 한 직분을 담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부탁받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큰 사랑과 뜻을 먼저 깨달아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그 실제를 누리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봤던 그 영상에 그 심규보라고 하는 분처럼 나는 그저 0.1도 각을 틀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의 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일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